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한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시는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800km로 약 500km로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부 당국은 현재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또는 정찰 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도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의회에서 러시아산 석유 군 선정기관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야말로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도록 하고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전쟁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범죄를 저지른 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세 곳에 대해서는 푸틴의 거짓말을 증폭시키는 선정기관이라며 유럽연합에서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상 송출과 보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온 민간인 156명이 어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들이 지난 2개월간 아조스탈 제철소에 피신해 있었다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긴 협상, 다양한 조정들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들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라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들의 대피 과정에서 사흘 가까이 이뤄진 준휴전 상태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물리적 이동의 보장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군은 합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며 그들은 아조스탈 제철소를 겨냥한 대량의 타격을 계속하며 제철소로 진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간인 대피 중 러시아군의 포격이 계속됐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는 벨라루스가 오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갑작스레 시작된 것으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벨라루스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육군 차량들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점검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이웃나라들의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리 뎀첸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러시아가 언젠가 동맹인 벨라루스군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웃나라 군대의 모든 종류의 훈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늘 시내 지하철역 약 10%를 폐쇄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당국은 주로 중심가에 위치한 역 40곳을 폐쇄하면서 이들 시설이 언제 재개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즉각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1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용 발사체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800km로 약 500km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현재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는 정찰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미사일 기종과 관련해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찰위성 발사체로 포장한 화성 15형 또는 화성 17형 ICBM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화성 17을 1, 2차 발사 때는 위성으로 이제 위장을 하면서 고도를 600km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3월 16일 날 3차 발사 때 대폭발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들이 화성 17을 마치 엄청난 이제 ICBM처럼 대내 선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난 3월 16일 화성 17 폭발 사고의 원인을 좀 찾아서 이번에 지난번 1, 2차 봤을 때보다는 고도를 200km 올려서 재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닌가 추정이 좀 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화성 17형을 쏘았고 이어 3월 16일에도 쏘았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월 말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300km, 고도 620km, 그리고 3월 초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270km, 고도 560km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연합훈련이 종료된 시점을 맞춰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모종의 반발은 이미 예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그다음에 정찰용위성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성이 있었고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에 맞춰서 정치적 타이밍을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행위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류 대표 방안에도 신경 쓰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와서 뭘 얘기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위권 차원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이런 자신들의 능력을 가질수록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논리를 강변하고 있거든요.
오는 10일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의 공식 출범, 21일엔 미한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전술적 도발은 한국군 대비태세가 확고함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전략적 도발은 아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 중인 미국이 현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고 강화된 대북 제재를 담으려는 협상이 한창이라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한 달 넘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새 결의안 처리 상황을 알려달라는 BOA의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게 될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이후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손목시계와 관련 부품 그리고 담배 등을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새 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으며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2로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새 결의안은 3일을 기준으로 40일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계획과 전술을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이른바 메가폰 전략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적용한 전략인데 북한의 경우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전 세계에 공개하며 억지에 나서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메가폰 전략이라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상대편의 계획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정보전의 일조인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적용하는 전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향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시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던 지난 3월 중순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면밀한 분석 결과 북한이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 강행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에 앞서 일부 요소들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대 발사 시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며 언급을 자제해왔던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물론 ICBM 시험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전술까지 미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 행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미국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 파트너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초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을 재개한 이후에도 추가 도발이 계획되고 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초 전화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고 이어 같은 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핵실험 재개 징후를 포착한 민간단체들의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며 추측하거나 앞서가지 않겠다는 정해진 답변 대신 연일 구체적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징후와 관련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이런 전략은 전문용어로 정보우위를 통한 전략적 영향 캠페인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 북한에 대해 이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전략은 가지고 있는 관리 정보와 수집한 정보, 즉 적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의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이를 폭로하는 것이라며 보통 이런 정보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이용되고 종종 고도로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일반 대중과 국제사회에 정보를 날리고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적국들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information advantage. And what that means is
상대편의 의도와 계획을 폭로해 공격하는 건 상대방의 실제 전략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계획을 미리 폭로하면 북한이 뭔가 행동에 옮겨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며 북한은 협박 외교를 기반으로 긴장을 조성해 위협을 가하고 도발을 감행하며 양보를 강요하는 정치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전략은 북한의 전략을 선방해 앞지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xposure and the attacking really goes to inoculating.
북한의 전략이 미리 폭로된 뒤 북한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면 미국은 북한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우리는 제재 완화와 같은 것을 주며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북한이 더 이상 같은 전략을 반복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계획을 미리 폭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Unreasonable because a number of analysts have thought that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가폰 전략이 러시아의 계획 중 일부를 약화했다고 생각했고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일 뒤에는 러시아처럼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을 미리 폭로하는 건 북한의 의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전략은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기 위한 정보와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약간의 전술적 변화는 있다면서도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전략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거나 셈법을 바꾸는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tell the world what they're going to do. Kim Jong-un has been telling the world what the
애초에 북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지 먼저 세계에 말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에는 애매모호함이 없으며 따라서 미국이 그 계획을 폭로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계획을 공개하고 추가 도발 시 제재를 경고하더라도 북한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앙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건 전략이라기보단 전술의 변화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요소인 외교와 억제, 압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소위 메가폰 전략은 북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유엔 결의안 없이도 그들의 법과 국제 제재를 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기한 가운데 윤석열 신임 정부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한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고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 33명의 의견을 조은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VOA의 취재에 참여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3명 가운데 70%인 23명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9%인 3명,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며 찬반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들은 21%인 7명이었습니다. 2일 VOA가 이메일로 의견을 구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2명 가운데 63%인 33명이 취재에 응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의 중심에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은 한국이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며 북한에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북한인들은 전제정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nishing South Koreans for free speech perverts the reality that South Koreans enjoy democracy and North Koreans toil under autocracy.
크로닌 석좌는 잘 무장된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규제해야 할 국가안보적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북한인들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보내며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윌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나 어려운 일이지만 영향력이 커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노력에는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과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 한국은 동맹과 자국민, 북한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이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by repealing this law,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nefit greatly from signaling to its all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어린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백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누리는 혜택은 치러야 할 대가를 뛰어넘으며 상대적으로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백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민주주의의 가치 중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또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도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당당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회장은 냉전 시대의 정보의 흐름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독재를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러시아의 전체주의 지도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오늘날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열망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음을 열고 자유를 향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면 남북한 모두와 한반도 전체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 개혁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구멍을 낸다며 헌법적 권리를 남북 공동성명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 21조 1항과 2항, 한국이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법이며 그러한 노력에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고 한국 야당 등이 지적해왔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유화 정책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appeared to me at the time that that law was nothing more than appeasement to the North Korean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고립된 정권에 정보를 보내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을 저해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북한에 대한 헛된 굽실거림의 가장 노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사회의 정부가 억압적인 독재정권을 위해 국가 차원의 검열을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만일 2014년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 한국 정부가 개입해 그러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단 살포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와 연계된 안보 위기 가능성을 관리할 충분한 권한이 이미 있다며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가안보 고려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활기찬 민주주의이며 법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외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합법적인 우려와 한국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대북정책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it's going to bait North Korea into doing something that potentially could lead to tensions on the peninsula.
대북전단 금지법 존속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것은 한국 국내 정치 문제라며 현 대통령은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했고 대통령 당선인은 이것을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more a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al issue than it is a serious substantive issue for North Korea.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법 폐지를 요청했을 때 국회가 동의할지 여부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윤 당선인의 당이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논란이 많은 정치적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어떤 법을 존속할지는 한국 정부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미국에서도 육체적인 위험이 수반될 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으로 무엇을 국제 국경 너머로 보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지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셀레스테 에링턴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법의 존폐 여부가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면서도 대북 정보 유입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법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행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계좌를 제재 대상에 올린 이후에도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제컴퓨터과학기관의 니콜라스 위버 선임연구원은 3일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경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프로그램 토네이도 캐시를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버 선임연구원은 이날 국가안보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로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부과하면 북한의 범죄 활동뿐 아니라 더 큰 생태계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과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어느 이더리움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난독화를 통해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 프로그램 안에서 북한이 주로 이용하는 건 이더리움을 100단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100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공동소유의 전자지갑이라며 특히 이 전자지갑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5월 초 현재 토네이도 캐시의 100이더리움 전자지갑 안에 들어있는 총 17만 2천 단위의 이더리움 중 20%에 달하는 3만 7천 단위가 북한 소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소유한 이 이더리움의 총 가치는 약 1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해당 전자지갑 안에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숨겨놓고 있다면서 토네이도 캐시는 북한 정권이 이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빼내거나 이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토네이도 캐시는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수사국이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나자로스가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목한 직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해커 연계 암호화폐 계좌에서 더 이상 토네이도 캐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북한 해커들이 제재받지 않은 다른 계좌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추가로 예치하고 빼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토네이도 캐시가 내놓은 조치는 거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제로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인 북한 보유의 암호화폐 계좌에서 토네이도 캐시 안에 전자지갑으로 지난달 28일 암호화폐가 이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4일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번호 1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22일 암호화폐 계좌번호 3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 계좌번호들을 모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제공하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토네이도 캐시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게 익명성을 더해주면서 각자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의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유일한 개체라면 더 이상 익명성은 보장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트로부터 6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3월 중순 이후 토네이도 캐시의 전자지갑 이용자가 북한이 유일하다는 게 밝혀지면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빼내는 역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게 위버 선임연구원의 관측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들이 스스로 영수증을 공개해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위버 선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위버 선임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암호화폐의 출처가 영수증에는 남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합법적인 이용자들은 출처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금의 사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으려는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공개해 자금의 합법성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채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7차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채널리시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어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 돈 세탁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탈취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러시아 산 석탄을 취급해온 북한 라진항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와중에도 석탄을 반출할 선박을 찾는 공고가 올라오는 등 이곳을 통한 수출 시도가 있었지만 현장에 쌓인 소량의 석탄 더미에서만 미미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한 라진항에는 러시아가 장기 임대한 전용 석탄 부두가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예외를 인정받아 러시아에서 옮겨진 석탄을 관리하던 곳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라진항을 통해 중국 등으로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VOA가 최근 해당 부두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은 1년 넘게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지난 2일자 위성사진에는 이 항구의 북서쪽 지대에 지름 약 35m의 원형 틀에 둘러싸인 석탄 더미가 발견됩니다. 이 원형 틀은 지난해 2020년 12월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이 안에 놓여있던 석탄이 부두 내 다른 지대 바닥에 놓였다가 사라지는 모습 등이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4월과 5월, 8월 소량의 석탄이 부두 다른 지대에서 몇 차례 포착된 점을 제외하면 1년 넘게 원형 틀을 비롯해 전체적인 석탄 양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두에 정박하는 선박이나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 열차도 지난 1년 이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진항의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이 부두 운영이 중단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대북 제재와 2020년 중순 이후부터 한층 심화한 국경 봉쇄 혹은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나진항에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두 전체를 뒤덮은 석탄과 그 앞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이 자주 관측됐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여파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석탄의 양과 선박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이 옮겨지고 종종 선박의 입출항 장면이 포착되는 등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라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운영이 계속된 듯 2020년 9월까지는 부두 곳곳에 석탄이 쌓였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인공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에는 북한 라진항을 출항지로 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발표한 문건이 BOA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화주는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이 안내문에서 라진항에 있는 러시아산 석탄 최소 5만 톤을 중국 칭다오로 운송해줄 선박을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한 상황에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운송은 합법이지만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다는 점이 선박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운송에 나설 선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도 라진항에 러시아산 석탄 4만 톤을 중국 랴오닝성 판진시와 광시 장족자치구 팡청강시로 운송해줄 선박 수배 공고문이 떴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따라서 석탄 운반선을 찾는데 잇따라 실패한 러시아 사업자 측이 라진항을 통한 석탄 운송을 포기했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북한은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라진항이 이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시점인 2020년 9월까지는 북한 당국이 라진항 운영을 허용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내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 의해 석탄 수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석탄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최근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탈북민 출신 후보 두 명이 또다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마가 국제사회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과 인권 전문가들도 이들의 도전을 반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영국 지방선거에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모티 조 씨가 출마했습니다. 지난해 실시됐던 보궐선거에서 각각 후보 7명 가운데 세 번째, 4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 낙선했던 두 사람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들은 당시 실패는 끝이 아닌 시작을 뜻했다며 더 큰 포부를 안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베리노스 앤 무어사이드 선거구의 보수당 후보로 나선 박지현 씨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사명이 있다며 이는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활동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영국의 새로운 이제 정치를 배우면서 아마 정치대학을 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확신도 이제 많이 서고 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이제 북한 주민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하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지금 이 출마가 앞으로의 북한 주민들이 너의 해방을 위한 길에 이제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영국 구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도 탈북민 출신이 사회 일원으로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인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같은 배경을 가진 탈북민과 난민 사회에도 힘을 보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당선됨으로써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아마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난민들은 이제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시의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적은 금액의 활동비와 교통비만을 지급받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직입니다. 맨체스터의 테임사이드 앤 덴턴 사우스 선거구에 출마한 티머시 조 씨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벌써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탈북민 출신 후보라는 배경에 주목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도전에 나선 자신의 모습에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뒤로하고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저를 위협적인 존재를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작년에 표를 예상밖에 표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그 표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니까 이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 북한이라는 그런 중점을 크게 안 두고요. 어떤 정책으로 이제 지역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지. 네, 아예 저를 보수당 후보라는 그런 라이벌로 동등하게 이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조 씨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영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꿈을 안겨주고 싶다는 게 조 씨의 희망입니다.
제가 그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공유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제가 정치 그 선거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부디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선거 과정들의 그 유세 과정들의 경험되는 부분 하나하나가 북한 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이분들도 이런 뉴스를 봤으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 선거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그분들은 보면서 많이 깜짝 놀랄 텐데. 근데 만약 이 뉴스를 그분들이 본다면 누구든 이런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둠 속에 헤매고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언젠가는 북한 그 어두운 땅에도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후보자를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올 거라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은 4년마다 구의원 선거를 치르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 2년마다 절반을 또 매 3분의 1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나 티머티 조 후보가 당선되면 서방에서 북한 출신이 선출직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들의 계속된 도전에 미국 탈북민 사회와 인권 전문가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신이 만나온 탈북민들을 언제나 현실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기억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I've encountered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here is a commitment to where they live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I think running for public office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난 탈북민들로부터 그들이 사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여하려는 헌신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공직에 출마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탈북민들의 정치 입문은 같은 상황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는 두 사람의 출마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반겼습니다. 자유세계에서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들의 도전 정신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다 자유세계 왔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그 사회나 지역 사회로부터 온 편견, 차별. 이분들이 그걸 다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어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도전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당선이 되시든 안 되시든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그게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미국에서 경제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또 다른 탈북민 갈렙조 씨는 이번 탈북민들의 영국 지방선거 출마는 항상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탈북자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항상 뭐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도 이렇게 더워서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그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를 보여주는 거고, 또 뭐 선거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서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1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m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13도, 최고 26도, 남포도 맑고 최저 12도, 최고 26도입니다. 신의주 맑고 최저 12도, 최고 19도, 강계 맑고 최저 11도, 최고 26도, 해주 맑고 최저 11도, 최고 20도, 개성 맑고 최저 9도, 최고 23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11도, 최고는 25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12도, 최고 28도, 장진 맑고 최저 3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14도, 최고 28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5도, 최고는 11도, 삼지연은 맑고 최저 7도, 최고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한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시는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800km로 약 500km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 정보 당국은 현재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는 정찰위성으로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의회에서 러시아산 석유, 군, 선전기관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야말로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도록 하고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전쟁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안도 공개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범죄를 저지른 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스트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세 곳에 대해서는 푸틴의 거짓말을 증폭시키는 선전기관이라며 유럽연합에서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상 송출과 보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오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빠져나온 민간인 156명이 어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들이 지난 2개월간 아조스탈 제철소에 피신해 있었다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긴 협상, 다양한 조정들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들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이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들의 대피 과정에서 사흘 가까이 이뤄진 준휴전 상태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물리적 이동의 보장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군은 합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며 그들은 아조스탈 제철소를 겨냥한 대량의 타격을 계속하며 제철소로 진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간인 대피 중 러시아군의 후격이 계속됐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가 오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갑작스레 시작된 것으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벨라루스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육군 차량들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점검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이웃나라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리 뎀첸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러시아가 언젠가 동맹인 벨라루스군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웃나라 군대의 모든 종류의 훈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날 오늘 시내 지하철역 약 10%를 폐쇄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당국은 주로 중심가에 위치한 역 40곳을 폐쇄하면서 이들 시설이 언제 재개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집단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주점의 경우 실내 출식이 금지되고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 이용과 출석 수업도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며 자금성을 비롯한 베이징 시내 주요 관광지들은 실내 전시관 등을 폐쇄한 채 일부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베이징의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는 51명이며 이 중 5명은 증상이 없는 환자입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어제 4년여 만에 비자 발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아바나 증후군으로 불리는 증상을 호소한 이후인 지난 2017년 현지 영사 업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